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어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제재만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이란과 협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아주 나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협상이 계속되면 이란도 결국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오늘로 사흘째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레에서 열린 오늘 협상에서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자리프 장관 등 이란 협상단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은 단일 방식의 합의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투명해야 하며 모호한 내용들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아랍 국가들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올해도 국방 예산을 10% 증액한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푸잉 대변인의 발표는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1,450억 달러에 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2%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국방 예산을 두 자릿수 규모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탄광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32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에 있는 자시아드코 탄광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의 인부들이 매몰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을 지지하는 현지 언론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폭발이 폭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의 교육개혁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도 양곤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려는 학생시위대와 경찰이 사흘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대표 티하 윈티는 오늘 VOA에 경찰이 양곤에서 130km 떨어진 렛파단 수도원에 있는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계속하려 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틴씨는 전했습니다. 경찰의 체포작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법이 대학들에 대한 당국의 집중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정부의 교육 예산 증액과 교사와 학생 조합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인도네시아 발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호주인 등 외국인 4명이 오늘 사형이 집행될 누사 캄반간 섬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수감돼 있던 호주인 앤드류 찬과 미우란 스쿠마란, 스페인 출생 나이지리아인 라힘 아그바제 살라미와 또 필리핀 국적의 메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 등 4명은 수일 안에 총사령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이어 같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외국인 5명의 형 집행도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호주인들에 대한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오늘 수감자들에 대한 형이 곧 집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불쾌감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장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리수용 외무상이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남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실시해온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최고 5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북한이 미국에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제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으며 군사적 위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현실은 누구의 잘못으로 세계의 핵 군축 과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북한의 대응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특히 지난 2일 한국 전역에서 시작된 올해 미한 합동 군사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 성격이 강하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의 선제 타격 위협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도발이나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북한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현장 사찰과 접근을 조건으로 한다고 머리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ny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Iran would require at a minimum implementation of things like the additional protocol.
하프 부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 핵계획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의 이런 설명은 북한 핵 능력을 언급하며 이란 핵 협상을 비판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3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소개하며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두 나라와의 핵협상은 상식적인 면뿐 아니라 사찰 접근성과 같은 실질적 조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이를 직접 비교하는 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drawing too many comparisons between the two is pretty misleading.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언급한 리 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국제 의무를 지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and refrain from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BOI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표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 때문에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이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4일 워싱턴 타임스와 세계일보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언론인회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붕괴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제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대등한 주고받기식 비즈니스 개념을 적용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와는 달리 좀 더 건설적인 대북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 발짝씩 성과를 내면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조금씩 함께 나아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의 제안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식으로 반응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조언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협조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에서의 사태에 개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군사동맹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정찰 총국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찰 총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현금 45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동남아시아 공항에서 체포된 3명의 북한인들도 정찰총국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사관과 무역대표부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북한 외무성으로 가져갈 돈이었다며 위법성을 부인했지만 전문가 패널은 불법 무기 판매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UN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근무하던 회사는 정찰총국이 해외에 세운 위장회사로 무기 거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한 해외 지점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군사 통신 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여러 나라의 지점과 협력 업체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상으로는 북한과의 연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요원들은 프랑스에서도 적발됐습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지난해 1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 김영남과 김수광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시 김영남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계약직 직원으로 김수광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로마 본부의 정식 직원으로 각각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기구에 위장 취업해 다른 정찰총국 요원들을 해외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해외 금융거래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도 정찰총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찰총국 요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비밀 금융거래를 성사시키고 거금의 현금도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금융거래를 감추기 위해 중간에 몇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외국 기업들이 송금 업무를 대행해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상 금지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간접적인 지불 방식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 압력 전송기 2개가 발견됐는데 북한 무역회사가 영국 기업 로열팀으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 거래에서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염종철이라는 인물이 대금을 지불했고 2010년 거래에서는 타이완 기업을 끼고 평양의 국제상품 전람회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판매자인 로열팀은 북한 측으로부터 석유산업에 쓸 목적으로 압력 전송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장거리 로켓 제작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해외 위장회사와 중개업자, 간접 지불 방식 등을 통해 불법 거래를 하고 있어 유엔 회원국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로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외무상은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 보고서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이 진정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해 우리가 표명한 인권 협력 용의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선별성과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고문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그 같은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One cannot veil the sky with a palm of a hand. Darkness can never defeat light.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차관은 이 외무상이 누구보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 중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immediately take concrete and sincere steps so that its people can carry on.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즉각 구체적이고 진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4주일 일정으로 지난 2일 시작된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6일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이어 오는 26일이나 27일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동호 박사로부터 COI 보고서 발간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COI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까지의 어떤 북한인권 관련한 보고서들은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북한인권이 어떻게 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시 역할에 치중했다고 한다면은 1년 전에 발간됐던 그 COI 보고서 같은 경우는 책임성 규명까지 이제 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어떠한 보고서보다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COI 보고서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종합적인 보고서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책임성 규명이라는 이제 좀 무거운 주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한 결의안이었는데요. 특히 네.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그 형사적 처벌, 국제형사법적 처벌까지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제 그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인도에 반한 죄라는 그런 어떤 측면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된 상태고요.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가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 관심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도 여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북한의 대응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협조 정도로 일관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차원의 어떤 이런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라는 그 활동 자체가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2014년 후반부터 북한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종의 국방력 강화 혹은 핵무력 이렇게 좀 논의를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게 정부 간 행사는 아니었는데요. 민간 주도의 어떤 행사였는데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그 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회의를 취소할 것을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해서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이 북한 인권 운동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북한 체제 자체가 이제 닫힌 체제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인권 조사 위원들조차도 북한을 방문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그 주민들, 탈북한 주민들의 어떤 증언이 사실상 핵심적인 그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도 일종의 그 좀 영웅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북한 탈북민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동혁 같은 그런 인권 운동가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인권 운동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웅과 같은 그런 탈북민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어떤 증언의 신빙성 혹은 객관성 문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인권 운동 자체가 이제 좀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 증언에 어떻게 하면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동혁과 같은 한 사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지금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교차 증언을 통해서 좀 2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COI 보고서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 COI 보고서가 가장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주민들도 이 COI 보고서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COI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인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대한 권고 사항도 있고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도 있고 개별 국가들에 대한 또 시민 사회에 대한 그런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권고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예를 들면 북한 체제 전체를 좀 흔들 수 있을 만한 권고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예를 들면 뭐 인권 대화라든가 국제사회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겠고 특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 있는 영유아라든가 산모와 같은 그런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로부터 COI의 보고서 발간 1년을 맞아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가 5주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연수 목사가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케이틀린 월크먼 대변인은 영사 담당 관리들이 임 목사의 가족과 접촉하면서 영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에 아무런 외교 시설이 없어 영사 업무 지원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며 캐나다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 인근 미시사가에 있는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오가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큰빛교회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 목사가 지난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21일간 외국인을 격리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일 수도 있어 기다렸다며 하지만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큰빛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리사 박 씨는 2일 임 목사가 정치와 무관한 인물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의 상황에 대해 아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 목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2007년 라진에서 억류됐다 석방된 김재열 목사에 이어 한국계 캐나다 사람으로는 두 번째가 됩니다. 뷰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에서 소식이 두절된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북미 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주도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임 목사의 실종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현수 목사의 연락 두절에 대해서 북미 한인 교회들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그 보도 들으신 것처럼 일단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걱정들이 좀 많겠죠. 이 임현수 목사는 북미 지역에서 대북 지원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4년에 북한을 처음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고난의 행군 때인 1996년부터 다양한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 목사가 과거 북한 관련 행사 때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전 백성이다 식량 걸어다니는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대북 사업에 투입한 규모가 적어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와 교인들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왔습니까?
네, 이 식량 지원과 농업 개발, 의료에서부터 수산업과 컴퓨터, 영어 분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규모로 보면은 웬만한 일반 국가나 특정 국제기구의 지원 규모보다도 더 많습니다. 임 목사의 과거 발언에 따르면 원산을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에 있는 유아원과 애육원에 고아 만 35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로원 세 곳과 굴포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에 콩기름과 분유, 기저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소와 그 돼지 사육, 또 라진의 양계장, 회령의 유기농 비료 공장, 그리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과 국가대표 빙상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가 대단히 큰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닌데요. 이 평양에는 교원들을 위한 대규모 영어, 컴퓨터 강습소를 세워놓고 많은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임 목사의 과거 설명을 들어보시죠.
200명씩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지금 2,400명 훈련을 다 시켰고요. 5명씩 캐나다에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이제 메스터 영어 교육을 시켜갖고 메스터 코스로 그래서 메스터 티처로 다시 파송해서 도별로 그렇게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500명이 일하고 있는 평양의 가발 공장, 함흥의 선봉 연유 판매소, 동해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로 아가페로 명명이 된 대형 어선 두 척, 소형 어선은 또 50척을 제공을 했고요. 병원 건립, 백두산 들쭉을 재배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까지 펼쳐왔습니다. 지역도 평양과 평양북도 구장군, 황해북도 사리원과 황주,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은덕과 무산, 라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대규모 지원 사업을 단일 교회가 다 했다는 겁니까?
우선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큰빛교회가 주축이 됐고요. 북미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 사업가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큰빛교회는 신도가 3,000명으로 한 해 예산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 목사는 특히 북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대북 지원의 중요성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잠재적 우수성을 상당히 강조해왔습니다.
좀 더 밝은 세상이 이제 곧 찾아올 수가 있다면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 그들의 좋은 두뇌, 부지런한 생활 습관, 이것 때문에 불과 수년 안에 남한 수준을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독일보다 더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는데 이 표창장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 당국의 억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측도 아직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의 영향이 아니냐,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의 일부 부정적인 입목사의 과거 집회 발언 내용들, 또는 그 일부 지원 대상 주민들의 친기독교적 성향에 이 북한의 새 실세들이 반발했을 가능성 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권력 다툼의 영향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이면수 목사의 대북 사업에 밝은 일부 지인들이 저희 BOA에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때 북한 내 여러 기업소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기업소들은 저마다 정부와 군부의 주요 부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실세인 간부 또 부처들이 사업권을 따냈고 경쟁에 밀린 간부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원성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권력의 부침이 심해서 실세들이 50대 간부들로 대거 교체된 뒤에 북한 내 사업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실세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임 목사 실종 이후 큰빛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면수 목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도들의 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임 목사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 교회 노희송 목사가 지난 1일 일요 예배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임 목사의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21일 그 격리 기간이 끝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저에게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큰빛 교회가 교회당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네, 이면수 목사는 올해 60살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큰빛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 왔었습니다. 이 목사는 내년에 조기 은퇴를 한 뒤에 북한과 해외 선교에 주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했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외국인들의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해온 21일간의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3일 발표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해 취한 조치들을 수정한다고 전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만 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그 밖에 다른 나라 입국자들은 격리하지 않고 21일간 의학적인 관찰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홍순광 국가비상방역위원 겸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도 3일 미국 APTN 방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에볼라 비루스 발생 상황에 맞게 지금 현재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하고 있는 기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이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기네비사우,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한해서 우리는 이미 정해진 격리 장소에서 21일간 의학적 감시를 하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 오는 인원들에 한해서는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평양 친선병원이 정상적인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됩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도 북한 당국의 에볼라 조치 해제 소식을 전하며 북한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는 3월 2일부터 에볼라 관련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고려항공과 조선국제체육여행사가 알려왔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So travel can resume immediately. The borders are now completely open. And we plan to run our first tour at the end of March. We need about 2 weeks.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국경이 완전히 열렸다며 관광이 즉각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국 사증이 처리되려면 2주가 걸리기 때문에 3월 말부터 현지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4월 열리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도 일반인들의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window has passed for the professional runners who need to commit in advance, but I think that there is definitely a chance that
프로 선수들은 대회 시작 훨씬 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끝난 것으로 짐작되지만 일반인들의 참가는 허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본부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도 발표문을 내고 북한이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북한 관광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감염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경제와 대외 교류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입국자 격리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외교관과 국제구호단체 요원 등 공식 방문객들, 해외 출장 후 복귀하는 자국민과 그들의 가족은 21일간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경 출입을 금지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부패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장경제 확산과 함께 권력기관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지는 데 따라 민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간부들의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며 사리사욕에 빠지지 말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정부패를 3대 악습의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의 연장선으로 북한 당국이 간부들 기강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신호로 풀이됩니다. 노동신문은 무력은 사상적 변질의 첫 걸음이라며 간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처럼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적 과제로 들고 나온 데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경제 확산의 편승에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체제 들어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시장 활동에 개입하는 권력기관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지난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단속과 뇌물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같은 조사에선 탈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자금 마련이었습니다. 장 박사는 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 중앙당 간부를 첫 번째로 꼽았고 2위는 법기관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법기관 간부들이 각종 단속을 명분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을 야기하는 이런 측면들이 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당, 중앙정부 입장에서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통해서 주민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부패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실제로 뭐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얼마나 처벌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권이 인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이 간부들의 그 어떤 부정 축제를 막는 신용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그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북한 당국의 부정부패 단속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펼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북한 당국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고 있는 중동에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정상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한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전략 국가 사업이죠. 창조 경제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고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양국 간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 원전이 뭔가요?
네, 대형 원전의 뭐 10분의 1 규모로 개발된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지난 2012년에 한국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원자로인데요.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10만 킬로와트급 규모고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건설비는 5분의 1 정도, 발전량도 10분의 1 규모입니다. 그 우라늄을 태워서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고 원자로에서 나온 열의 90%를 전기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물을 식용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능도 있는데요. 냉각수 대신에 공기로 냉각할 수가 있어서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원전 건설이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스마트 원전 두 기를 사우디에 건설을 하고 이후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스마트 원전의 사우디 수출이 현실화가 되면 세계 최초의 스마트 원자로 수출 사례가 되고 한국은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창조 경제 수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방안이 추진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창조 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경제 개념입니다.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 경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특한 구상으로 창업이나 또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시장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정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바로 이 한국의 창조 경제를 위한 전략, 정책을 공유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요. 양국이 공동으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센터 등 공동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정상은 이 동반자라는 의미의 아랍어 라피크를 거론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동반자가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사우디 일정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로 이동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서울 종로에 자리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여성단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또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수요 집회인데요. 지난 1992년 1월에 처음 시작해서 오늘로 1168, 그러니까 1168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1992년이라면 벌써 23년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명예 회복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뜻을 같이 하는 일반인, 학생들도 수요일 정오가 되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그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함께 요구하는 행사인데요. 지난 23년 동안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숨을 거뒀고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에는 3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영하의 추위에도 중심에 자리를 했고요. 최근 논란이 된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사과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네, 이 셔먼 차관의 논란된 발언 부분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2월 말 그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동북아 역사 관련 갈등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덮고 가자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이었는데요. 한국의 외교부 조태영 차관이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이 셔먼 차관의 발언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혀서 한국 사회에 크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VOA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특정 국가나 지도자를 지목한 것도 아니라는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셔먼 차관의 발언으로 커진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진보연대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셔먼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 집회가 열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셔먼 차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내 더위 사가라 하고 더위를 팔아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내일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인데 자, 이 오곡밥도 먹고 귀발기 술도 마시고 부럼도 깨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대보름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는 설보다 더 큰 명절로 지냈다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한국 전역 어디서나 대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각 지역에서 다양한 대보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예전만큼 이런 풍습을 직접 즐기기는 어렵지만 뭐 오곡밥이라든지 부럼 등 대보름 음식을 챙기는 가정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또 한국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도 대보름맞이 특집 기사들을 내고 있고요. 서울 종로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그 대보름 풍습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는 한강에서 이 보름달을 보기 가장 좋은 곳을 소개하는 달구경 한강 명당 5경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대보름날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명절도 그렇고 절기마다 의미를 담은 행사,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 문화에 담긴 옛사람들의 지혜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 또 색의 조화까지 맞춰서 지어먹는 오곡밥, 1년 건강을 기원하면서 밤이나 호두, 은행 등 딱딱한 견과류를 깨먹는 부럼에 담긴 의미도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그 땅콩 그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그 하와이안 땅콩 종류인 마카다미아 너트인데
네.
이 마카다미아 너트하고 아몬드, 캐슈넛, 뭐 해바라기씨 등 외국산 견과류가 새로운 인기 부럼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기억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 태우기도 했는데 이런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그 규모의 달집 태우기 행사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청도군 둔치에서 달집 태우기 전승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참여 인원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5톤 트럭 50대분인 한 250톤의 솔가지, 볕짐 200단, 새끼 30타래 등으로 높이 15m, 폭 10m 정도의 대형 달집에 불을 붙이는데요. 올해는 대구에서 더 큰 달집이 만들어져서 화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9시에는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e the one, be the on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 the one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너한테 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언제 릴리가 내 결혼 상대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살짝 웃으면서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아, 처음 데이트 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지.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그때 이미 내 아내가 되리라고 생각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the one. Be the 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Today's expression is be, B-E, be the T-H-E, the one, O-N-E, one, be the one, be the one. If you say that someone is the one, then it means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you will marry. Be the one은 결혼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You are the one 이라고 하면 너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언제 릴리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이라고요. 바로 그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문 통해서 오늘 문형을 더 익혀보죠. Frances said that Brianna is the one 이라고 하면 프란시스는 브리아나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라고 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re you sure Gloria is the one? 라고 하면 글로리아가 내 결혼 상대라는 확신이 드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be the one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Let's review. If you say that someone is the one, then it means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you will marry. Be the one. Be the one. Be the on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Good 이어 밤 9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